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아름다운 서한을 보내 두 번째 만남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가까운 미래에 회담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단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의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방북 직후 대국민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중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상세히 전해줄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만찬을 함께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만찬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생겨난 기회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 가족들의 바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었다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단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중동의 우방국인 시리아에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4일 성명에서 2주 안에 시리아군에게 최신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조치는 시리아의 공습 여파로 러시아 정찰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시리아에서 활동 중이던 러시아 정찰기가 미사일에 맞아 탑승자 1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당국은 또 지중해에서 시리아를 공격하려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위성 항법 장치와 레이더 등을 교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바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의장이 23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월 라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쿠바의 국가 수반이 된 디아스 카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바 언론에 따르면 디아스 카넬 의장은 24일 열리는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이어 26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디아스 카넬 의장은 유엔 연설을 통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고 있는 무역 봉쇄 정책 해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쿠바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 의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24일 자정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적용된 관세율은 10%지만 내년부터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가구, 식료품 등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어제가 추석이었죠. 왕송편 많이 드셨습니까? 자, 중국에서는 곧 황금 연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국경절 연휴가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지는데요. 자, 이 기간 많은 중국인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인들은 일본을 가장 많이 여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여행사가 2018년 국경절 해외여행 추세 예측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3억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국경절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은 700만 명으로 일본이 여행 선호지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일본은 올해 지진과 태풍 피해가 컸지만 여행지가 다양하고 편리한 비자 수속 등이 중국인의 호감을 산 것으로 분석됐고요. 지난해 1위였던 태국이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해 사드 문제로 여행이 금지됐었지만 올해 들어 이 단체 여행 제한이 조금씩 풀리면서 4위까지 회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8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3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0도에서 23도, 신의주도 10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23도, 함흥은 9도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Monkees가 부릅니다. 사랑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공상가라는 Daydream Believer 들어보시죠.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Oh,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dollar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의 신규 관세가 24일부터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고요. 또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이 활동 정지된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24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가 발효됐군요.
네, 2천억 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24일자로 10%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식품을 비롯해서 가구와 일부 가전제품, 또 여성용 손가방을 포함해서 대부분 소비재들인데요. 중국도 여기에 맞서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와 커피, 식용유를 포함한 600억 달러어치의 5%에서 10%까지 보복관세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규모 1위와 2위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 2회전이 시작됐다고 주요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역전쟁 2회전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 걸까요?
네, 관세 대상이 넓어지고 규모도 훨씬 커졌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25% 관세를 매겼는데요. 중국도 똑같이 500억 달러 보복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주로 산업자재나 기술제품이 대상이라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소비재 중심으로 이 관세 대상이 옮겼고 2천억 달러어치로 규모도 훨씬 커진 겁니다.
네. 자, 관세 규모가 훨씬 커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국에서 볼 때 중국산 수입품 절반의 신규 관세를 매기게 됐습니다. 앞서 500억 달러, 그리고 이번에 2천억 달러를 더하면 총 2,500억 달러어치인데요. 미국이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물량이 5천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이 비중이 훨씬 커지는데요. 기존 500억 달러어치와 이번 600억 달러 보복 관세를 합치면 총 1,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연간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이 1,300억 달러 정도니까 미국산 수입품 거의 대부분에 신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두 나라가 어떻게 협상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당초 이달 말에 고위급 협상이 예상됐지만 무산됐습니다.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협상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어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자 중국 측에서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은 24일 미중 무역 마찰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발간한 백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미국이 관세라는 몽둥이로 위협하는 속에서는 담판할 수 없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했습니다. 2017년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우선주의 구호 아래 일방주의, 보호주의, 경제 패권주의 실현에 나섰다고 중국 측은 비난했는데요. 다만 미중 공영과 상호 신뢰만이 더욱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대화 노력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만간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적절한 시기가 되면 자유무역협정 FTA 논의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공영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은 무역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섰다는 점이라고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이 어제 NBC에 출연해서 밝혔는데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버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에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또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을 멈추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에 취할 무역 조치들이 그런데 또 남아 있다고요?
예, 이번에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매긴 신규 관세 세율을 석 달 뒤에 올리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5%가 되는데요. 이 소비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이 쇼핑 수요가 몰리는 연말까지만 10%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추가 관세 조치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면 추가로 2,670억 달러어치의 즉각 관세를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만나는군요.
네,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남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지도자들과 정상 외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뉴욕 트럼프 타워에 있는 대통령 사저에서 만찬 회동했는데요. 통역만 배석한 1대1 회동을 통해서 정상 간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일본 언론이 다음 날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자 미일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군사와 무역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직전에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날 만남은 3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회동 후에 아베 총리는 통상, 투자, 무역 등 과제와 관련해서 아주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공식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는데 별도로 만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26일 회담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미일 두 정상이 만찬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일본 언론이 설명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편안한 식사 자리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납북 일본인 가족들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했다고 아베 총리가 밝혔는데요. 다음은 내가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야 할 차례라고 아베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24일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났죠.
예, 한 20분 전에 지금 만남이 시작됐는데요. 예. 지금까지 나온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에 이 비핵화가 풀리는 중이라고 치하하고 이 남북한 정상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북한 핵 포기는 공식화된 상태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메시지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정상은 최근 개정된 한미 FTA가 호혜적 협상이라고 높게 평가했는데요. 오늘 24일 만남은 지난주 평양에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앞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었고요. 또 대북 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지만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미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를 비롯한 어떤 조치도 일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는 일정도 역시나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매우 조만간 열릴 것 같다고 말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름다운 서한을 보내서 두 번째 만남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단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한국 정상을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25일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었는데요. 당시 연설에서 꼬마 로켓맨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등 거침없는 언사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을 대북 메시지가 뭘지 주목되는데요. 이 밖에 이란의 핵활동과 테러 지원,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보유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란 문제에 대해서 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6일 안보리 전체 회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데요. 중동 정세가 의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의 국제법 위반 사례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설명했는데요. 시리아와 영국에서 최근 발생한 화학무기 의혹 사건도 토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엔 규정에 따라서 이란을 비롯한 당사국 대표의 참석도 허용하고 발언권도 주겠다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네. 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뉴욕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지난 7월 밝혔는데요. 미국이 지난 5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면서 고조된 대치 상황을 정상 간의 대화로 풀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리 회의에는 이란 외무부 관계자가 대표로 나올 것으로 유엔 측은 내다봤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을 비난했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에서 열병식 도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30명 가까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는데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사건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뉴욕으로 출발하기 직전 연설을 통해서 이번 범죄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단체가 했고 누구와 연계됐는지 확실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중동의 작은 나라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그들을 부추기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로하니 대통령은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군부에게만 몰아줬고 그 때문에 오랫동안 이란 국민을 탄압해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이 활동 정지됐다고요?
네. 홍콩 당국이 홍콩 민족당의 정당 활동을 24일자로 정지시켰습니다. 홍콩 민족당은 급진 독립파로 분류되어 온 정당인데요. 존 리 홍콩 보안국장은 사회조례 8조에 의거해서 민족당의 활동 금지를 명한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에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처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급진 독립파인 홍콩 민족당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입니까?
예, 자주 독립 홍콩을 실현하자는 내용을 강령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홍콩 기본법 폐지, 자주헌법 제정 등을 실천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홍콩 공화국 설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이 정당에서 활동했나요?
주로 학생과 젊은 지식인들이 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50여 명 창당 발기인을 중심으로 2년여 전인 2016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2014년 9월 대규모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에 참가했던 찬호틴 의장을 중심으로 세력이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독립 여론을 모으는 일에 주력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홍콩 당국이 앞서서 민족당 활동에 경고를 했었다고요?
네. 홍콩 당국은 지난 7월에 사회 불안 조성 등을 이유로 민족당 측에 정당 활동 중지 예비 통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에는 자주 독립 강령을 철폐하거나 해명할 시간을 21일 동안 줬는데요. 민족당 측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강령을 철폐하라는 당국의 요구에 민족당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홍콩 기본법을 통한 중국의 홍콩 지배는 현대판 식민 통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찬 의장이 지난달 홍콩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연설했는데요. 슬프게도 홍콩은 중국에 빠른 속도로 합병돼서 파괴되고 있다면서 독립을 향한 홍콩인들의 외침은 식민 침략에 반대하는 외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족당 측과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 보조를 받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친이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렉 캐버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청문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에 미국 육군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네, 연방 국토안보부가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새 규정입니다. 핵심은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또 미국 체류 자격을 변경해 주는 것을 크게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정부 보조라면 어떤 항목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D라고 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이 약값 보조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제도죠. 푸드 스탬프가 있고 주택 바우처라고 주택 보조금 등이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새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만 미국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존 법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납세자들을 보호한다는 건 이 국민이 낸 세금을 영주권에 신청한 이민자들 복지 혜택에 쓰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미국 체류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예, 자 닐슨 장관의 성명에서 새 규정이 기존 법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만든 기존 이민법은 영주권이나 기타 미국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람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미국 정부에 장차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런 법이 있는데 왜 새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기존 법의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현금으로만 받는 복지 혜택 정도가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됐었는데요. 이 새 규정은 현금으로 받지 않는 그런 복지 혜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 자, 이 복지 혜택이라면 연방 정부가 주는 것도 있고 주 정부가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해당하는 겁니까?
네, 연방 정부 혜택, 지방 정부 혜택 다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세금 공제나 몇몇 이 건강 관련 복지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복지 혜택을 받다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영주권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예.
여기에 또 최극빈층, 그러니까 이 빈곤선의 하위 15%에 들어가는 가족도 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게 건강 문제를 심사 조건에 포함했습니다. 가령 심장질환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도 미국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공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걸 막으려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으려면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고 또 공공보조를 받지 않겠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예. 자,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새 규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친이민단체 쪽에선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저소득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전국이민법센터의 제키 비모 정책분석관은 이 새 규정이 이민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며 이 이민자로 부자들만 받아들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진보센터의 숀 프렘스터드 씨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한테 의료보험이 있고 또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요구하는 건 현대판 카스트, 현대판 계급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이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이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좀 곤란한 지경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복지 혜택 때문에 이민국 심사에서 영주권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죠. 복지 혜택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합법 체류 신분을 얻던가. 아니면 이 체류 신분을 아예 포기하고 복지 혜택을 받든지 해야 될 겁니다.
예.
또 앞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도 이 새 규정 때문에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을 성이 더 커졌습니다.
예. 자, 반이민단체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민자 감축을 지지하는 단체죠. 이민문제센터의 마크 크리코리언 씨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할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비숙력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려고 관련 항목을 모호하게 해놨는데 이제야 분명한 규정이 나왔다고 크리코리언 씨가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이 규정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두 달간 여름스러운 과정 거치고요. 그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말에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네, 캐버노 지명자의 의혹을 제기했던 이 크리스틴 블레이 씨, 포드 씨가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문회가 27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나올 사람이 포드 씨와 캐버너 지명자 두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청문회 증언을 두고 말이 좀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이 원래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24일에 청문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 씨 측에 21일 오전 10시까지 대답을 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포드 씨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한이 연장됐고요. 결국에 청문회를 27일에 열고 포드 씨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을 상원 법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네. 자, 포드 씨가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네, 1982년에 두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 어느 파티에서 만났는데 당시 이 캐버너 지명자가 포드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캐버너 지명자 측은 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은 이 캐버너 지명자 인준 투표를 강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포드 씨 측이 여러 조건을 요구하면서 이 청문회 증언이 불투명해지자 인준 투표를 그대로 강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포드 씨가 청문회에 나오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인준 투표는 현재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자 포드 씨가 애초에 어떤 것들을 요구한 겁니까?
원래는 연방 수사국 FBI가 이 본인이 제시한 의혹을 먼저 조사해야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과 FBI가 이 요구를 거부했죠. 다음에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도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뭐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포드 씨가 모든 요구 조건이 거부됐지만 결국에는 뭐 청문회에 나오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 상원 법사위원회와 자신의 요구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합의를 받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캐버노 지명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더군요.
네, 미국의 뉴요커라는 잡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여성 데보라 라미레즈 씨가 1980년도 초에 예일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캐버노 씨가 술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다른 성추문 의혹이네요.
그렇습니다. 뉴요커가 현재 이 연방 상원의원 두 명이 이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이 성명을 내고 캐버런 지명자가 또 두 번째 주장을 부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23일 척 그레슬리 법사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캐버너 지명자 인준 절차를 연기하라고 다시 촉구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육군이 모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2018 회계연도 목표가 7만 6,500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6,500명이 목표치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지원자 수가 목표치에 미달한 건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이래 처음입니다. 그런데 육군뿐만 아니라 육군 주방위군과 예비군도 모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네. 자,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를 운용하죠.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한국하고는 달리 일정한 나이가 된 남성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거를 지원병제라고도 하고요. 또 모병제라고도 하죠.
네. 자, 미 육군은 모병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다른 군은 어떻습니까?
네, 육군과는 달리 해군과 해병 그리고 공군은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회계 연도에 이렇게 육군 지원자 수가 목표보다 적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새로 뽑을 병력을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미국 경제 상태가 주 원인인 것으로 미 육군 측은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태와 이 군에 지원하는 사람 수가 적은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좋은 조건으로 일할 때가 많으니까요. 굳이 군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이 미국 고용 시장이 정말 좋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3.9%를 기록했는데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이 완전 고용이라 그러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많은 회사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직원 찾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황을 맞은 미국 경제가 육군의 모병의 경쟁자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미 육군 측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17세에서 24세 사이 젊은이 가운데 30% 정도만 군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 형편이라 모병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미 육군 측은 밝혔습니다.
네, 미 육군은 모병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방안을 이미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상여금을 대폭 늘리거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도입했고요. 또 지원 자격을 낮춰서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현재 민간 업체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큰 유인책이 되지는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육군 측은 이 모병을 위해서 지원 자격을 더 낮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육군 병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네, 미 육군 병력이 예산 감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만 명이 줄어서요. 2017년에 4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병력 감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7만 6천 명까지 육군 병력을 증원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미 육군 측은 2024년까지 병력 50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KT 페리가 부릅니다. 이때까지는 숨을 죽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노래하는 Roar 들어보시죠. I used to bite my tongue and hold my breath, scared to rock the boat and make a mess. So I said quietly, agreed politely. I guess that I forgot I had a choice. I let you push me past the breaking point. I stood for nothing, so I fell for everything. You held me down, but I got up, already brushing off the dust. You hear my voice, you hear that sound. Shake the ground. You held me down, but I got up. Get ready, 'cause I've had enough. I see it all, I see it now. I got the eye of the tiger, the fire, dancing through the fire. 'Cause I am a champion, and you're gonna hear me roar louder, louder than a lion. 'Cause I am a champio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 가면 몽족 농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몽족은 원래 중국에 살던 소수민족으로 18세기에 베트남과 라오스로 건너갔고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엔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다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들 몽족 이민자들은 미네소타주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네소타주의 몽족 농부들.
금요일 낮,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농부 미항 씨가 열심히 꽃을 꺾고 있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파머스 마켓, 즉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내다 팔 꽃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인근 채소밭에선 마오모아 씨가 채소 수확에 한창입니다.
버그, 콘, 스위프테로, 젠가우, 체리.
옥수수와 고구마, 체리, 콩,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한다는 모아 씨. 넓은 밭엔 채소들이 싱싱하게 익어갑니다. 항 씨와 모아 씨는 모두 몽족 출신으로 197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미네소타에 자리 잡았는데요. 농사가 즐겁다는 모아 씨는 지난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 몽족 농부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영어 약자를 따 HAFA, 하파로 불리는 이 단체는 미네소타주의 수도 세이트폴의 교회 지역 155에이커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회원으로 가입한 농부들에게 20에서 40에이커씩 땅을 장기 대여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HAFA was created was because Hmong farmers were experiencing so much.
늘 불안한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몽족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하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이민자의 농부들은 언제든 땅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 주인이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년생 식물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게 쉽지 않죠. 사실 이윤이 많이 남는 농사는 바로 그런 것들인데 말이에요.
하파의 공동 설립자인 파코 황 씨도 몽족 난민 출신인데요. 지난 1976년 부모님과 함께 태국의 난민촌을 거쳐 미국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During the Vietnam War, in Laos, my father joined actually a secret army.
베트남 전쟁 당시 저희 아버지는 미 중앙정보국 CIA가 라오스 북부에서 운영한 몽족 비밀부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군을 도왔던 비밀부대원들은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됐죠. 라오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황 씨 가족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미네소타주였는데요. 현재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몽족은 6만 명 이상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몽족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주의 몽족 이민자들은 현재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미네소타 파머스 마켓 협회의 데이브 코트소나스 씨의 설명입니다.
Within the Minneapolis St. Paul area, Hmong farmers make up
세인트폴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약 절반을 몽족 출신 농부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몽족 농부들은 지역 농산물 장터들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어요.
하파의 코우양 운영 담당자는 하지만 몽족 농부들이 직거래 장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푸드 허브라는 농산물 배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드 허브는 하파 회원 농부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모아서 분배하고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 식당 등 공급처는 무척 다양합니다. 또 지역 농산물을 매주 받아 먹는 회원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하파의 신선한 채소를 배달합니다.
파쿠항 씨는 하파에서 영세 사업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트랙터와 같은 농사기구를 살 수 있도록 소규모 대출을 받는 법 등을 가르쳐준다고 하는데요. 황 씨는 하지만 이런 노력이 몽족 농부들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몽족이 대를 이어 잘 사는 걸 돕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볼티모어 저소득층 소년들을 위한 무료 악기 교실.
미국에선 학생들이 애프터스쿨이라고 부르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이나 음악 등을 배우는데요. 미 동부의 대도시 볼티모어시에 가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올키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악기를 배웠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음악을 통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삶과 또 지역사회에 변화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볼티모어 시의 시드 고등학교. 15살 니마 로빈슨 양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실내악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니마 양은 오키즈 프로그램을 통해 4년간 바이올린 교습을 무료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It makes me feel happy because I know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여러 다른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거든요.
니마 양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국계 미국인인 아름 김 씨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볼티모어의 유명 음악대학인 피바디 음대를 졸업한 김 선생님은 니마의 끈기와 노력이 니마 양을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Given someone like Nima the confidence.
우리 오키즈 프로그램은 니마와 같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니마 양이 이렇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건 어머니 수잔 존슨 씨 덕분입니다. 니마 양과 어머니 존슨 씨는 몇 년 전 볼티모어에서 열린 오키즈 학생들의 연주회를 보게 됐다고 하네요. 그 공연을 보면서 수잔 씨는 딸 니마 양에게 내가 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데요.
And I'm elbowing Nima and I'm going, that's what you should be doing.
사실 니마 양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는데요. 따라서 수잔 씨가 후견자이자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She's helped me. A lot. She's my number one supporter.
엄마가 많이 도와주세요.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얼마나 성화를 하시는지 몰라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키즈 소속 학생들은 대부분 흑인이고 가정 형편이나 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키즈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Some of the students come in to the class into the group setting with the
아이들 중에는 연습하러 들어올 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이나 가정 폭력 등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죠.
오키즈에 소속된 학생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서로 끈끈한 정도 느끼고 용기도 얻는다는데요. 오키즈의 무료 바이올린 교습 덕에 니마 양의 실력은 빠르게 늘었고 공립 예술 고등학교인 볼티모어 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니마 양은 앞으로 음악 대학을 졸업해 학위를 딴 후 자신과 같은 흑인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what race you are. You can play music.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 인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그 누구나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은 Speed up the process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this week he imposed sanctions on Russian shipping companies and vessels trading with North Korea to speed up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선박 회사와 선박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Speed up은 속도를 내다라는 뜻이고 process는 절차라는 말인데요. To speed up the process. 절차의 속도를 낸다는 뜻입니다. He imposed sanctions to speed up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비핵화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제재를 가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I don't know that this is going to do anything to speed up the process.
비핵화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t's about punishing nations and companies that are violating UN sanctions.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국가들과 기업들의 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speed up the process가 나오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가했다고 했는데요. I don't know that this is going to do anything to speed up the process. 제재가 비핵화 속도를 높이게 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이 다음에 violate sanction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재를 위반한다는 의미입니다. It's about punishing nations and companies that are violating UN sanctions.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징벌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President Trump this week he imposed sanctions on Russian shipping companies and vessels trading with North Korea to speed up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선박 회사와 선박에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is is going to do anything to speed up the process.
비핵화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t's about punishing nations and companies that are violating UN sanctions.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국가들과 기업들의 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speed up the process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아프리카 담당 대표단은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개국 순방 기간 민간 분야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자문위원회는 조만간 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계약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마지막 순방국인 가나에서 로스 상무장관은 양국 간 상업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길버트 카플란 상무차관은 에티오피아, 케냐와 각각 상호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로스 상무장관과 대표단은 가나에서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 등 정부 핵심 인사들과 회동했습니다. 카플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도 케냐,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정부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표단은 또 현지 경제인들과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인들과도 회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지원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은행 관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조달 계약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금융 부문은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에티오피아, 케냐, 가나 등과의 협력 약정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와 사업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들 국가에서 투자와 사업을 희망하는 미국 기업들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기업 환경 등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도 구축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모두에게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함으로써 원조에 기반한 경제를 교역에 기반한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